우리 예수님께서 3년 반 동안의 공생의 사역을 이제 거의 다 마치시고 드디어 예수님께서 온 인류를 구속하시기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시기 위해 예루살렘에 입성하는 그런 내용이 누가복음 19장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스가랴서에 예언된 대로 예수님께서 어린 순아기를 타고 제자들과 함께 예루살렘으로 들어가게 될 때 많은 백성들이 시편 118편, 메시아 시편에 나오는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분을 찬송할지어다 호산나 찬송을 하면서 종려나무 가지를 꺾어서 예수님을 왕으로 영접하는 그런 아름다운 일이 그 안에 이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시자마자 하신 일이 성전 안에서 이 종교를 빌미로 하나님의 것을 빌미로 해서 사람들에게서 이득을 취하는 이 종교 지도자들 예수님께서 강도들이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며 성전을 정화시키는 그와 같은 내용이 또 그 이후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들 다 내쫓으신 이후에 성경 누가복음 19장 끝에 가서 보니까 그 며칠 안 남았어요. 십자가까지 며칠 안 남은 그 며칠 사이에도 날마다 성전에서 백성을 가르쳤다고 성경이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릴게요. 예수님 돌아가실 날이 이제 3일, 4일뿐이 안 남은 막바지에 다다른 이 시점에서도 우리 주님께서 성전에 가셔서 계속해서 쉬지 않고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셨다는 이 사실이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자, 백성들이 예수님을 메시아로 영접을 합니다. 예수님이 이 종교 지도자들을 강도들이라고 얘기하고 성전에서 내쫓아요. 그리고는 이 종교 지도자들의 터전이 되는 이 성전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금 가르치니까 백성들이 다 그분을 쫓아가니까 종교 지도자들이 당황하기 시작했어요. 지금까지 저 사람만 없었으면 이 모든 백성이 우리 말을 듣고 우리 가르침을 듣고 랍비어 랍비어 하면서 우리를 쫓아다니고 우리가 존경을 받고 돈도 벌고 지금 이렇게 할 텐데 아 지금 이 예수라고 한 이 사람 하나 때문에 모든 게 다 망가지게 된 겁니다. 그래서 지도자들이 당황하기도 했고 이거 괘씸하기도 하고 어떻게 하든지 이 자를 처치해야 되겠다 하는 이런 생각을 가지고 오늘 여기 누가복음 20장 1절부터 이제 19절 가서 보니까 권위 문제를 들고 나오면서 예수님을 시험하는 그런 내용이 이 안에 이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1절, 2절 가서 보니까 그 무렵에 어느 날 그분께서 성전에서 백성을 가르치며 복음을 선포하실 때 언제냐? 내일 모레 조금 3, 4일 지나면 지금 돌아가실 때인데도 가르치고 복음을 선포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르치고 복음 선포하는 건 목사나 교회가 이 땅에 존재하느냐 끝까지 하는 거예요. 쉬는 게 없는 겁니다. 죽기 전까지 하는 일이에요, 이 일이. 그랬더니 누가 나타났냐 하면 수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장로들과 함께 왔다. 다시 말씀드리면 이스라엘 백성의 종교 지도자들이 일치단결해서 지금 예수님께 온 거예요. 그러면서 그분께 말하여 이르되 내가 무슨 권위로 이런 일들을 행하냐, 도대체 내가 누구냐는 거예요. 누가 내게 이 권위를 주었기에 내가 이런 일들을 하느냐, 우리에게 말하라. 도대체 내가 무슨 권위가 있어서 우리는 종교 지도자들로 백성들로부터 권위를 받아서 이렇게 말씀을 가르칠 수가 있는데 도대체 이 하나님의 성전, 하나님의 집에서 내가 무슨 권위로 아니면 누가 내게 권위를 주었기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다 하고 권위 있게 말씀을 선포할 수 있느냐 하고 권위 문제를 가지고 예수님을 시험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늘 듣는 말이 권위입니다. 그래서 성경 이 설명을 하기 위해서 네이버에 가서 한번 권위라고 한 말이 뭔가 이렇게 쳐봤어요. 그랬더니 권위는 남을 지휘하거나 통솔하여 따르게 하는 힘이 권위라고 돼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 이렇게 말씀을 하시니까 사람들이 몰려간단 말이에요. 이분을 쫓아간단 말이에요. 이게 권위가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권위가 있다. 그래서 사회조직, 아니면 종교 조직, 아니면 정치 조직, 아니면 심지어 교회에서도 권위가 있어야 그래야 그 조직이 유지가 되는 거예요. 뭐 이렇게 누가 말을 했는데 말을 안 들으면 그럼 조직이 와야 될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권위가 없으면 그럼 그 조직에 혼란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8장 가서 한번 잠깐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8장 가서 보니까 예수님께 나와서 자기 종의 병을 고쳐달라고 하는 백부장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권위에 대해서 백부장이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8절. 백부장이 예수님께 이제 응답하여 이르되, 주여, 주께서 내 지붕 아래로 오심을 내가 감당할 자격이 없사온즉 오직 말씀만 하옵소서, 그러면 내 종이 낫겠나이다. 예수님이 내가 내 집으로 가서 고쳐주겠다 하니까 그러실 필요가 없습니다. 제 집에 제가 맞아들일 그런 자격이 제가 없습니다. 말씀만 하시면 제 종이 낫습니다. 그러면서 권위가 무언가를 설명을 하는 거예요. 나도 권위 아래에 있는 사람이에요. 내가 지금 백부장인데 이후에 천부장이 있고 그 후에 사령관이 있단 말이에요. 내 위에 권위가 있다, 그 얘기입니다. 내 아래에도 군사들이 있어서 내가 이 사람들어 가라 그럼 그 사람이 가고, 그렇죠? 저 사람들로 오라 그러면 저 사람이 온다는, 이게 권위란 말이에요. 여러분 이해하시겠죠? 이게 권위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말씀만 하시면 그 말씀에 권위가 있어서 심지어 병도 나갈 수 있습니다. 지금 그렇게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여기 나오는 세 종류의 종교인들이 어떤 사람들이냐? 가서 보니까 수제사장들, 대제사장이 있고 대제사장들 밑에 수제사장이 있고 그 다음에 일반 제사장이 있어요. 이 수제사장들 누구의 후예냐면 아론의 후예예요. 아론의 아들들과 그 이후에 나온 아론의 후손들만 제사장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레위 지파 가운데 하나님을 섬기라는 그런 특권을 받았어요. 그 특권이 어디에서 나오냐? 율법이라고 하는 모세의 율법에서 나온 그런 권위를 가지고 있는 그런 사람들이 제사장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누구냐면 서기관이에요. 서기관은 하나님의 말씀을 여기 두루마리에서 이쪽 두루마리로 계속 옮기고 하는 그런 일들을 하는 그런 사람이에요. 그거 할 뿐만 아니라 성경 말씀을 연구하는 사람이에요. 또 율법의 박사들이다, 성경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런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 하면 유명한 랍비 밑에 가서 공부를 해야만 서기관과 율법 박사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늘 어떤 사람이 와서 이 성경 말씀은 뭘 뜻합니까? 그렇게 이야기하면 랍비 가말리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느니라 얘기하고는, 그러고선 이 가말리엘이라는 그런 사람이 얘기한 대로 이거를 설명해 주는 거예요. 이 말씀은 뭘 뜻합니까? 그렇게 이야기하면 자기 얘기를 안 해요. 랍비 샴마는 이렇게 이야기하신다. 그러고도 랍비 이야기를 쭉 얘기하는 거예요. 자기 얘기를 못 해요. 다 누구에게서 들은 이야기. 어떤 분이 이렇게 한다, 어떤 분이 저렇게 이야기한다고 어떤 유명한 사람의 권위를 이용해서 그래서 말씀을 가르치는 그런 일을 하는 사람이 서기관과 그 다음에 율법 박사입니다. 장로들은 누구냐? 말 그대로 나이가 들고 경험이 많고 지혜가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종교 지도자들이 장로들이에요. 이 세 부류의 사람들의 특징을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항상 뭘 이야기하면, 그렇죠? 누가 이렇게 이야기하더라, 저 유명한 사람이 이렇게 이야기하더라 라고 이야기하면서 유명한 사람의 권위를 내세우면서 백성들 인도하는 그런 일을 근한 1500년 동안 이 사람들이 이제 해온 겁니다. 근데 우리 예수님은 단 한 번도 그런 일을 해본 적이 없어요. 예수님은 공생애가 시작이 된 이후부터 이 땅에 존재하는 어떤 그런 랍비니, 어떤 유명한 지도자니, 어떤 장로니, 서기관이 이런 사람들이 가르치는 것하고 영 완전히 다른 방식으로 예수님은 말씀을 선포하셨어요. 예수님이 한마디 한마디 하시는 것은 누구의 권위를 이렇게 부여받아서 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 자신이 하나님이시요, 예수님 자신이 창조자시기 때문에 그냥 본인 말씀 자체가 그냥 권위가 되는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예수님께서 몸은 죽여도 혼은 죽이지 못하는 그런 자들, 사람, 이런 거 무서워하지 말고 혼과 몸 둘 다를 지옥에서 멸하실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을 두려워해라. 왜 그래요? 하나님하고 여태 같이 있다고 왔잖아요, 예수님이. 누구 다른 사람 얘기 듣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런 분이라는 사실을 아버지 하나님과 동등한 그런 관계에서 영원 전부터 지금 각지 있다가 지금 와서 그 말씀을 그대로 권위 있게 전달하는 거예요. 누가복음 16장에 나오는 부자와 나사로, 거기 나오는 지옥에 나온 그런 사건들, 예수님 누가 얘기해 준 걸 듣고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그 지옥을 만드신 분이 예수님이에요. 어떤 자들이 지옥에 갈지를 아시는 분이 예수님이에요. 그래서 있는 그대로의 실상을 권위 있게 예수님께서 선포를 하십니다. 마태복음 5장의 산상부흥, 예? 산상수훈 가서 보시면 공중에 나는 새들을 봐라, 들에 피는 백합화를 봐라. 누가 먹으라고 뭐 주지도 않고 창고가 있는 것도 아니고, 그렇죠? 뭘 이렇게 만들어서 아름다운 옷을 만드는 것도 아니고, 근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들을 만드시고 입히시고 그리고 먹이시지 아니하냐. 누구 얘기를 듣는 게 아니에요. 그렇죠? 본인이 가지고 있는 그 권위 그대로를 그대로 표현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신 대로 백부장의 병을 고쳐줄 때도 말씀의 권위가 있어서 병이 물러가는 거고, 누가복음 4장 잠깐 가서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4장 36절에서 가서 보니까 이렇게 이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4장 36절 예수님께서 마귀 들린 자를 고치는 그런 내용이 그 안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들이 다 놀라며 자기들끼리 말하여 이르되 이것이 어떠한 말씀이냐, 그가 권위와 권능을 가지고 부정한 영들에게 명령하니 그들이 나가는도다. 서기관, 제사장, 그 다음에 장로, 어떻게 마귀를 내쫓아요? 어떻게 병을 고칩니까? 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어떤 일도 하세요? 죽은 자도 살리시잖아요. 나사로야 나오라 할 때 죽어있던 자가 일어서는 나오지 않습니까? 왜 그래요? 그분이 권위를 가지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이렇게 됐다고 성경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무엇이든지 말씀하시면 다 자기 말만 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 이야기 들을 필요가 없어요. 누구의 권위에 예수님이 의지를 해서 저분이 저렇게 말씀하셨으니까 나도 이런 얘기 예수님 하지 않습니다. 본인 자신의 말씀을 가지고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전달하세요. 우리 한번 마태복음 7장 가서 예수님의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7장에 가서 보니까 예수님 당시에 주여 주여 하면서 하나님을 찾는 그런 자들이 있습니다. 21절 가서 보니까 내게 주여 주여 하는 자가 다 하늘의 왕국에 들어가지는 아니하고 오직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말씀하면서, 종교 지도자들이 입만 열면 주여 주여 하는데 결코 하나님의 왕국에 들어가지 못한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는 28절에 무엇이 기록이 되어 있냐, 예수님께서 이러한 권위 있는 이런 말씀들을 마치심에 사람들이 그분의 교리에 깜짝 놀란 거예요. 왜 그러냐? 29절. 이는 그분께서 권위를 가진 자로서 그들을 가르치시고 서기관들 같이 하지 아니하셨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서기관들은 맨날 이야기할 때마다 누가 이렇다, 누가 저렇다, 저 책에서 이렇다 이거 이야기를 하면서 사람들에게 가르치는데 예수님은 한 번도 그런 적이 없다는 거예요. 마귀를 내쫓으실 때에도, 병자들을 고치실 때에도, 심지어 죽은 자들을 일으켜 세우실 때에도 예수님께서 권위를 가진 자로서 사람에게 의지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으로서 권위 있게 권능 있게 말씀을 선포하셨다고 성경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공생의 마지막 시간에 왔어요. 이제 3, 4일 남은 겁니다. 그렇죠? 만일 우리 주님에게 권위가 없다 그러면 큰 문제가 발생하는 거예요. 성전에서 어떻게 가르칠 수가 있습니까? 그렇죠? 종교 지도자들에게 비난을 받아야 되고 백성이 더 이상 따르지 않는단 말이에요. 두 번째, 하나님에게서 내가 왔다 그렇게 이야기하면 그러면 누구에게도 문제가 되냐? 로마 사람들에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지금 사람들이 유월절이 이제 3, 4일 남았습니다. 전국에서 하나님께 경배드리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 지금 예루살렘에 모이는데 메시아가 나타났다고 하면 그럼 어떻게 돼? 소동이 일어나고 사람들이 메시아를 쫓아간다고 하면 로마 군인들이 그냥 두질 않는단 말이에요. 이해하시겠죠? 이런 상황 속에서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골탕 먹이고 예수님의 권위를 추락시키기 위해서, 그래서 도대체 내가 무슨 권위로 이런 일들을 하냐, 아니면 혹시 내게 이런 권위를 준 자가 누구냐 하고 교묘하게 질문하는 그런 내용이 이 안에 이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답변하시는데 답변이 이렇다고 답변하는 게 아니라 어때요? 질문으로 답변하세요. 참 멋있어요. 질문으로. 질문을 하니까 질문으로 답변하시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이 뭐라고 이제 말씀하시느냐. 3절. 그분께서 그들에게 응답하여 이르시되 나도 너에게 한 가지를 묻겠노니 내게 대답하라. 요한의 침례가 하늘로부터 왔느냐? 사람들에게서 났느냐? 너희가 그걸 대답하면 그럼 나도 무슨 권위로 이 일을 행하는지 아니면 누가 내게 이런 권위를 주었는지 내가 너희에게 대답하겠다. 그렇게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럼 누구를 이렇게 끌고 나오냐면 예수님이 침례자 요한을 끌고 나오는 거예요. 모든 백성들이 침례자 요한은 의로운 사람으로 생각하고 있었어요. 심지어 그를 죽였던 헤롯 왕도 이 사람은 참 의로운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있다가 이 헤로디아 사건으로 인해서 잠시 정신을 놓고 있다가 뭐든지 다 해주겠다고 약속을 하고 있다가 이 침례자 요한의 목을 달라고 하니까 어쩔 수 없이 주었거든요. 심지어 그 악한 왕도 저 침례자 요한은 정말 하나님의 사람이다. 이렇게 온 백성이 지금 인정하고 있는 이 사람을 예수님이 이렇게 끄집어내면서 그 침례자 요한의 그 침례가 어디에서 온 거냐. 여러분과 제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침례자 요한은 예수님의 공생애 사역 시작하기 전에 예수님 앞에 나가서 사람들의 마음을 돌려서 그래서 이 예수님께로 이들을 인도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보내신 전령이에요. 그래서 마태복음 3장, 누가복음 3장 가서 보시면 요르단강에서 회개의 침례를 선포하며 예수님이 땅에 나타나시게 될때 그들이 예수님께로 돌아올 수 있도록 이 사람들의 마음을 돌리는 그런 일을 행한 사람이라고 성경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요한복음 1장 29절에 가서 보니까 침례자 요한이 저기 보니까 예수님이 자기에게 나오신단 말이에요. 그 예수님 보고 뭐라고 얘기하냐? 뭐라고 그래요? 세상의 죄를 제거하시는 하나님의 어린 양을 봐라. 침례자 요한이 예수님을 가리켜서 세상의 죄를 제거하시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니 요한을 거부하면 누굴 거부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거부하는 거고. 예수님을 거부하면 누굴 거부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지금 거부하는 거잖아요. 그게 종교 지도자들이 이제 딜레마에 빠진 겁니다. 그래서 5절에서 7절, 그들이 서로 따져보기 시작한 거예요. 우리가 하늘로부터 왔다. 이 침례자 요한의 침례는 하늘로부터 온, 그러니까 침례자 요한은 하나님의 사람이다. 그렇게 이야기하면 예수님 뭐라고 얘기할 거예요? 근데 어찌하여 너희가 그를 믿지 아니하였느냐? 저 사람이 저렇게 얘기할 테고, 그렇죠? 우리가 침례자 요한의 침례는 그거 하나님이 준 침례가 아니고, 그거는 사람들이, 침례자 요한이 그냥 하고 싶어서 한 사람이 한 그런 일이다. 그러면 온 백성이 요한은 하나님의 대언자인 줄 알고 있으니까, 그렇게 말만 꺼내면 돌로 자기들을 칠 거란 말이야. 그렇죠? 예. 그러니까 뭐라고 얘기해요? 그것이 어디로부터 왔는지 우리는 말할 수 없다. 그렇게 이야기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런 딜레마에 지금 빠진 거예요. 자, 이게 하늘로부터 왔다 그렇게 이야기하면 그러면 요한이 선포한 그 선포에 따라 이 사람들도 회개를 하고 그리고 내가 죄인입니다 하고 하나님께로 지금 돌이켜야 되는데 그 일을 하지 않았잖아요. 성경 가서 한번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7장 가서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7장 29절. 예. 30절 가서 보니까 이렇게 이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28절에 여자에게서 태어난 자들 가운데 침례자 요한보다 더큰 자가 없었다는 거예요. 아주 훌륭한 사람이다. 하나님의 귀한 사람이다. 29절. 그분의 말씀을 들은 온 백성과 세리들. 정말 하나님 앞에 나는 죄인입니다. 취약한 사람입니다. 이거 고백한 사람들은 요한이 가르쳐주는 회개의 침례로 침례를 받았으므로 정말 하나님은 의로운 분이다. 올바르신 분이다. 그렇게 고백을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바리새인들과 율법사들, 종교 지도자들은 그에게서 침례를 받지 아니하였으므로 자기들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거절했단 말입니다. 그렇죠? 성경이 지금 이렇게 기록이 돼 있어요. 그러니 침례자 요한의 그 침례를 거절한 그런 상태에서 침례자 요한의 침례는 하나님에게서 왔다. 어떻게 그렇게 얘기를 해요? 할 수가 없잖아요. 다 거절을 했는데. 아니라고 얘기하면 돌맞아 죽게 생겼잖아요, 상황이. 그러니까 뭐라 그래요? 우리는 모른다, 그렇게 대답을 하는 거예요. 그게 불가지론이라는 거예요. 불가지론. 불가지론은 내가 어떻게 그걸 다 알 수 있냐는 거예요. 모든 걸 다 모른다는 거예요. 모른다고 대답하는 게 그게 불가지론이에요. 모른다, 모른다. 그 제가 한번 물어볼게요. 실제로 이 사람들 압니까, 모릅니까? 알아요, 몰라요? 알잖아요. 그런데 이 위기를 벗어나기 위해서 모른다고 대답하는 거, 이게 예수님 말씀하시는 위선자라는 거예요. 아는데도 불구하고, 그죠? 침례자 요한의 그 침례가 하늘로부터 온 거, 그거 어떻게 모릅니까, 그게? 그렇잖아요. 근데 뭐라 그래요? 이 위기를 넘어가기 위해서 아니라고 대답한 이것이 위선이다. 만일 이 사람들이 정말 생각하기에 예수님이 종교 사기꾼이면 이 백성들 보는 가운데서 저 성전에서 가르치는 저자가 종교 사기꾼이라고 정확하게 알려줘야 될 그런 책무가 이 이스라엘 백성의 지도자들에게 있는 건데, 그렇죠? 이것도 못하고 저것도 못하고 그저 어떻게 하든지 이 위기를 모면하게 해서 거짓말을 하는 이런 안타까운 모습이 종교 지도자들에게서 지금 발견이 되고 있어요. 그랬더니 우리 예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나도 무슨 권위로 내가 이런 일들을 행하는지 너희에게 말하지 아니하겠다. 얼마나 멋있습니까? 아유, 하나님이 그냥 저에게도 이런 지혜를 주시면 좋겠어요. 뭐 킹제임스 성경이 이렇다 저렇다 이렇게 얘기할 때 저도 좀 질문을 하고 이렇게 해서 맨 끝에 가서 나도 무슨 권위로 이렇게 일하는 말하는지 예, 말하지 아니하겠다 이렇게 딱 하고 그러고 나오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예수님이 우리에게 그렇게 해주시겠다고 약속해 주셨어요. 그 다음 장 21장 한번 가서 보세요. 21장 가서 보니까 21장 12절에 이제 이 제자들을 포함해서 맨 마지막 때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엄청난 핍박이 임한다고 성경이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너희를 핍박하고 12절에 회당과 감옥에 넘겨주며 왕들과 치리자 앞에 너희를 끌어갈 텐데 그것이 너희에게 증언할 수 있는 그런 기회로 바뀐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너희가 대답할 것은 미리 궁리하지 않으리라고 마음속에 정해라. 악한 일을 당할 때 뭐 이렇게 하겠다고 이렇게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너희의 모든 대적들이 능히 반박하거나 대항하지 못할 입과 지혜를 내가 너희에게 주겠다. 예수님이 지금 하신 대로, 그렇죠? 이 사람들이 무슨 이야기를 할 때 그 사람들이 결코 대적하거나 반박할 수 없는 입과 지혜를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예수님이 약속해 주셨어요.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이 말씀을 해 주신 이후에 우리 예수님이 모든 사람들이 알아들을 수 있도록 하나의 비유의 말씀을 해주시는 내용이 9절에서 16절에 이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그 뒤에 그분께서 백성에게 이 비유를 말씀하기 시작하여 이르시되, 비유는 무언가 어떤 진리를 가르쳐 주려고 이렇게 하는데 이게 사람들이 진리 자체를 이야기만 하면 이해를 못한단 말이에요. 잘 이해를 못하니까 그 진리를 가르쳐 주기 위해서 그것과 비슷한 어떤 이야기를 가지고 이렇게 이야기를 풀어내서 사람들이 그 진리를 알 수 있도록 도와주는 이런 거를 성경은 비유라고 이야기합니다. 어떤 사람이 포도원을 만들어 농부들에게 그것을 세주고 먼 나라에 가서 오래 있다가 철이 지나면 이제 때가 이르렀단 말이에요. 농부들이 포도원의 열매를 자기에게 바치게 하려고 그들에게 한 종을 보내었으나 농부들이 그 종을 때리고 빈손으로 보냈다는 겁니다. 그래서 또 다른 종을 보냈더니 그를 수치스럽게 대하고 또 빈손으로 보냈어요. 그가 다시 셋째 종을 보내니 그들이 그에게도 상처를 입히고 그를 내쫓았다. 그러니까 종을 보냈는데 그때마다 종을 내쫓고 핍박하고 죽이고 이렇게 하면서 마땅히 이 주인에게 바쳐야 될 이 포도의 수확물을 철이 됐는데도 보내지 않았다고 성경이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여기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이 대상이 누구냐? 종교 지도자들이에요. 종교 지도자들이라고 하면 적어도 구약 성경, 이 두루마리 되어 있는 구약 성경은 적어도 10번, 20번 이렇게 읽어야만 이 종교를 가르칠 수 있지 않겠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구약 성경에 나와 있는 말씀을 여러 차례 읽었기 때문에 지금 여기 다른 거 뭐 오이밭을 만들었다든가 참외밭을 만들었다든가 이게 아니고 뭐를 만들었다 그래요? 포도원을 만들었다고 이야기를 하면 성경의 지식을 가지고 있는 이런 사람이라면 이 포도원이 이스라엘을 가리키는 거구나. 이거를 모르는 종교지도 있을 수 없는 거거든요. 사람들 성경 공부를 가르쳐야 되는데 어떻게 포도원 이야기가 나오는데 포도원하고 이스라엘을 연관시키지 않을 그런 종교지도자가 어디가 있어요. 유명한 포도원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이사야서 5장 보겠습니다. 이런 말씀을 모르는 사람 아무도 없는 거예요. 종교 지도자들 가운데. 이제 나는 내가 지극히 사랑하는 자를 위하여 노래를 부르되 그의 포도원에 관해 내가 사랑하는 자에 대한 노래를 부르리라. 내가 지극히 사랑하는 자에게 포도원이 있는데 열매를 풍성히 내는 작은 산에 있도다. 열매를 많이 낼 수 있는 그런 산에다가 포도원을 심었다는 거예요. 그가 거기에 울타리를 두르고 그것에 돌을 주워내고 최상품의 포도나무를 거기에 심고 그것의 한가운데 망대를 세우고 또 그 안에 포도주틀을 만들었도다. 포도원이 포도내기를 그가 바랐는데 그것이 들포도를 내었도다. 극상품 포도나무를 갖다 심었으면 최고의 포도나무를 내야 되는데 나온 게 들포도, 먹을 수 없는 들포도가 나왔다는 거예요. 오 예루살렘 거주민들아 유다 사람들아 청하노니 이제 나와 내 포도원 사이에 판단을 좀 해봐라. 내가 내 포도원을 위해 무슨 일을 더할 수 있었으랴. 지금까지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서 거름을 주고 그렇죠? 모든 거 가지 불필요한 거 다 잘라내고 이 모든 거에서 누가 들어와서 침입하지 못하게 하고 들짐승이 와서 먹지 못하게 이 모든 거 지금까지 하고 비를 내리고 이런 모든 것들에서 포도를 낼 수 있도록 내가 지금까지 행한 그 일, 그거 이상을 내가 더 어떻게 할 수 있느냐. 그 안에서 내가 행하지 아니한 것이 무엇이냐. 포도원이 포도내기를 내가 바랐거늘 어찌하여 그것이 들포도를 내었느냐. 종교 지도자라고 하면 이사야서에 있는 이 대원서에 있는 두루마리를 읽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이거 읽으면은 이 포도원이 이스라엘이구나 하는 것을 어떻게 모를 수가 있어요. 시편 80편 8절 가서 보니까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하나님이 이집트에서 포도나무 한 그루를 가져다가 이 가나안 땅에 있는 모든 이방 족속들을 다 제거하시고 그 땅에 심으셨다. 이집트에서 포도나무 한 그루를 가져다가 그렇죠? 가나안 땅에 있는 이방 족속들을 다 치워버리고 하나님이 거기에 이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포도를 심었다. 이거 모르는 사람이 지금 어디가 있습니까? 주님이 포도나무를 극진히 사랑하셔서 그래서 많은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이들에게 많은 사랑을 베풀어 주셨어요. 그렇죠? 이런 가운데 하나님이 요구하신 게 딱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 내가 너희를 하나님의 선민으로 택했다. 택한 이유는 너희가 수가 많거나 너희가 똑똑하거나 너희가 잘나서 그런 것이 아니라 신명기에 나와 있는 것처럼 너희는 수도 작고 정말 목이 뻣뻣한 그런 백성인데 내가 너희를 택한 이유가 딱 한 가지가 있다는 거예요. 그것은 뭐냐? 이 주변에 있는 모든 이교도들이 하는 일은 우상을 섬기는 거예요. 그렇죠? 참신이 아닌 나무 막대기, 돌덩어리 이런 걸 깎아서 이게 하나님이라고 이거 섬기는 이런 사람들에게 참 하나님, 창조자 하나님, 그렇죠? 이 모든 것들을 다스리는 그런 하나님이 있다는 그런 사실을 너희가 내게 드리는 예배를 통해서 섬김을 통해서 그래서 거룩하신 하나님이 계신다는 그런 사실을 주변에 있는 그런 민족들에게 알리는 그 일 하나만 하면 된다. 그 일을 할 수 있도록 내가 너에게 충만하게 복을 주겠다고 말씀하시고 젖과 꿀이 흐르는 그런 땅에 이 사람들 데리고 가서 하나님이 시시때때로 복을 이렇게 내려주셨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됐어요? 하나님의 기대와는 정반대로 시간이 점점 지나가는 가운데 감사 대신 불평이 터져나오고 반역이 터져나오더니 드디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의 이 영향을 받아서 바알 신을 섬기고 아스타로 신을 섬기면서 하나님이 극도로 미워하는 이방 사람들의 가증한 일을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기 시작을 한 겁니다. 그렇죠? 이렇게 되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어요? 대원자들을 보내기 시작한 거예요. 그렇죠? 대원자들이 누구의 권위를 갖고 왔어요? 하나님의 권위를 갖고 왔어요. 말씀을 어떻게 선포하냐? 주가 이같이 말하노라. 내 입에서 이게 나오는 말이 내 말이 아니고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이러한 권위를 가지고 이 대원자들이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면서 돌이켜야 한다고 이 백성에게 회개의 메시지를 전했는데 그 결과가 어떻다는 거예요? 예수님 오실 때까지 약 1500년 동안 모세의 율법 이후에 이 대원자들 보내고 보냈는데 너희가 그들을 한결같이 핍박하고, 그렇죠? 한결같이 그들을 학대하고 그들의 많은 사람들을 죽였다고 예수님께서,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을 해주시는 거예요. 그 내용이 마태복음 23장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마태복음 잠깐 가서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3장 34절에서 35절 보니까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러므로 보라, 내가 너희에게 대언자들과 지혜자들과 서기관들을 보내리니 너희가 그들 중에 더러는 죽이거나 십자가에 못 박으며 그들 중에 더러는 너희 회당들에서 채찍질하고 이 도시에서 저 도시로 다니며 그들을 핍박하리라. 그리하여 의로운 아벨의 피로부터, 그래서 하나님께서 세우신 첫 번째 대언자가 아벨이란 말이에요. 그 아벨이 죽임을 당했잖아요. 올바른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다가 맨 마지막에 구약시대에 성전과 제단 사이에서 너희에게 죽인 바라게의 아들 사갈의 피까지 땅 위에서 흘린 모든 의로운 피가 너희에게 돌아가리라. 하나님이 보내신 대언자들 가운데 너희가 핍박하지 아니하고 너희가 학대하지 아니하고 죽이지 않은 그런 대언자가 어디 있느냐. 예수님이 지금 그렇게 이야기하시는 겁니다. 예를 들어 이사야 대언자, 우리 아까 그 말씀 읽었잖아요. 얼마나 귀중한 말씀이에요. 이사야 대언자는 톱에 쓸려 죽었어요. 톱으로 썰었어요. 이사야 대언자를. 그 다음에 예레미야는 이 사람들이 예레미야가 절대 가지 않아야 되겠다 한 나라가 어디냐, 이집트거든요. 이집트로 강제로 예레미야를 끌고 가서 예레미야가 거기서 죽었어요. 여기 나와 있는 사가랴는 구약성경의 맨 마지막에 나와 있는 그러한 대언자, 이 대언자 역시 피를 흘리며 죽었다고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왜 이런 일들을, 이스라엘 백성의 지도자들이 왜 이런 일들을 했냐, 우리가 권위가 되고 싶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하시겠습니까? 내가 권위가 되고 싶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권위가 아니고 내가 권위가 되고 내가 세워놓은 종교 시스템이 권위가 되기를 원해서 하나님의 사람들이라서 하나님의 권위를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해도 그 선포하는 모든 사람들 죽이고 학대하고 밖으로 내던져서 돌로 쳐서 죽였다고 성경이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려, 이 포도원 이스라엘 백성 이거 하나님이 경영하라고 자기들에게 맡겨준 거거든요. 그렇죠? 그럼 누구의 방법대로 이걸 경영해야 돼요? 하나님의 방법대로 경영을 해야 되는데 내 뜻대로 경영을 하고 싶다는 거예요. 교회 목사도 마찬가지예요. 여기 주어진 이런 하나님의 양들을 하나님의 방법대로 이걸 치리해서 나가야 되는데 내 권위와 내 방법대로 하면 그러면 여기 있는 종교 지도자도 똑같이 되는 겁니다. 그런 교회가 돼서는 결코 안 되는 거예요. 이렇게 되니까 여기 있는 그 주인이 종들을 보내고 보내고 보내도 여기 포도원 이 농부들이 이 종들을 죽이니까 마지막으로 생각해낸 게 뭡니까? 아들을 보내면 아들은 아버지하고 똑같은 그런 권위를 가지고 있으니 예수님 말씀처럼 요한복음 10장 3절에 아버지와 나는 하나다. 그렇잖아? 아버지와 나는 하나다. 이러니 종들은 공경하지 않았어도 아들을 보내면 아들은 공경하지 않겠냐 하고 지금 아들을 보냈는데 이 농부들이 서로 또 의논을 한 거예요. 이 사람이 상속자니 이 사람만 죽이면 이 모든 경영권, 이 모든 포도원이 우리께 되지 않겠느냐 하고는 어떻게 했다 그래요? 포도원 밖으로 내던져서 죽임을 당하도록 그렇게 만들었다고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9장 22절에 우리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믿음 고백, 그 바로 그 이후에 우리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사람의 아들이 반드시 많은 일들로 고난을 당하고 장로들과 수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며 셋째 날 일으켜지리라, 우리 예수님이 예언해 주셨거든요. 그래서 그 예언의 말씀에 따라 내가 며칠 있다가 너희 손에 죽임을 당한다. 지금 그렇게 지금 예언해 주시는 거예요. 다시 한번. 그렇죠? 포도원 밖으로 내전도 죽였다니까요. 우리 예수님 어떻게 예루살렘 밖으로 끌려가서 골고다 십자가에 매달려 죽을 수밖에 없었다. 그 일이 며칠 내로 이루어진다고 우리 예수님이 본인 자신의 죽음이 어떻게 이루어질 것인가를 미리 지금 예언을 해 주시는 거예요. 그 말씀을 해 주신 이후에 예수님께서 16절에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느냐. 그런즉 포도원 주인이 그들에게 어떻게 하겠냐. 대답할 필요도 없어요. 대답을 들을 필요도 없어요.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가 와서 이번엔 직접 와야기나 포도원 주인이 직접 와서 이 농부들을 멸하고 포도원을 다른 사람들에게 주리라 하시니 그들이 그것을 듣고 이르되 결코 그리 될 수 없나이다. 아니 우리가 하나님의 선민인데 우리가 지금까지 누리던 이런 모든 것들 아 이거를 지금 어떻게 다른 사람에게 어떻게 준다는 게 이게 말이 됩니까?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버지의 인내에는 한계가 있어요. 제가 우리 아이들에게도 얘기합니다. 이 아빠도 참는데 한계가 있다. 한계가 있어요. 하나님도 참는데 한계가 있어요. 아들까지 보냈으면 더 이상 어떻게 해요? 여러분, 아들까지 보냈는데 더 이상 뭐 할 수가 없잖아요. 누가 봐야 돼, 직접? 아버지가 오실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왜 그래요?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사랑으로 참아주고 참아주고 지금 1500년을 참아준 겁니다. 드디어 때가 이르렀어요. 철이 이르러서 포도를 낼 때가 됐어요.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메시아의 모든 표적들을 다 보여주셨어요. 심지어 죽은 자까지 일으키는 그런 권위를 보여주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지 아니하니까 어떻게 한다고? 하나님이 직접 오셔서 이들을 심판하신다.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은혜롭게 동정심을 가지고 긍휼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먼저 구원받게 해주셨어요. 구원받은 이후에 목적이 뭡니까? 하나님의 성품에 따라 하나님의 성품을 드러내며 그렇죠? 복음을 선포하고 올바른 가정을 유지하고 좋은 교회를 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사람들에게 전파해서 호의를 받는 그런 사람들이 되는 게 하나님의 뜻 아닙니까? 지금까지 뭐 하지 못한 거 하나님이 참아주시고 참아주시고 참아줬는데 그런데 그게 끝까지 구원만 겨우 받고 생활에 드러나는 이와 같은 하나님의 성품이 나타나지 않으면 하나님이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여기 아직 구원받지 못한 그런 분들이 있을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어떻게 이 생명을 연장해 주셨는가 이런 것들을 기억하면서 지금까지 하나님이 참아주셨는데 이 하나님의 이 참으심과 하나님의 사랑을 계속해서 무시하면 하나님이 심판하실 수밖에 없다고 성경이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히브리서 12장 가서 보니까 이걸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히브리서 12장 28절에 그러므로 우리가 구원받은 이 사람들 우리가 움직일 수 있는 없는 왕국을 받을진대 은혜를 소유하자. 이 은혜를 힘입어 우리가 공경하는 마음과 하나님께 속한 두려움을 가지고 받으실만하게 하나님이 받으실만하게 하나님을 섬겨야 된다는 거예요. 공경하는 마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 예배를 드리거나 물질을 드리거나 무엇을 할 때 하나님이 받으실 수 있는 그러한 물질을 드리고 예배를 드리고 섬김을 드려서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된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 우리 하나님은 소멸시키는 불이다. 아나니아와 삽비라 같이 구원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성령님을 속이게 될 때 그 즉시 죽임을 당하는 그런 안타까운 일이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기억하면서 구약시대 아론의 두 아들 나답과 아비우라고 하는 이 첫 아들 둘째 아들이 있었는데 제사장 직분을 받았습니다. 근데 어떻게 해요? 술 취해갖고 하나님이 결코 허락하지 아니하시는 그런 이상한 불을 향로에 담아서 이 하나님 앞에 가서 섬기려고 하다가 어떻게 됐어요? 그 즉시 사망하는 그런 악한 일이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참고 참고 참지만 하나님의 인내에 한계가 있다. 하나님이 공의로운 분이기 때문에 이 말씀을 다 해주신 이후에 지금 내가 이야기한 건 비유라고 또 생각을 하고 여기에서 이 사람들이 이걸 무시하고 그리고 빠져나갈까 봐 예수님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로 이 모든 것을 쐐기를 박는 그런 내용이 17절, 18절에 이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거기 가서 보니까 어떤 내용이 기록이 되어 있냐. 그분께서 그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그러면 기록된 바 건축자들이 버린 돌 바로 그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한 이 말씀은 무엇이냐. 누구든지 그 돌 위에 떨어지는 자는 부서지겠고 누구에게든지 그 돌이 떨어지면 그를 갈아서 가루로 만들리라 하시니라. 자, 여기 뭐라고 기록이 되어 있어요? 건축자들이 버린 돌 바로 그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됐다. 이게 어디 나온 말씀이에요? 시편 118편에 나온 말씀이에요. 시편 118편은 메시아 시편이에요.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입성할 때 이 사람들이 호산나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분을 찬송할지어다. 어디에 나온 말씀이에요? 시편 118편에 나온 말씀이에요. 한번 가서 시편 보겠습니다. 시편 118편. 118편 26절 가서 보니까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를 찬송하리로다. 호산나. 이게 지금 백성들이 지금 이 유월절에 모이면서 나귀를 타고 그러고서 들어오시는 그 예수님을 바라보며 시편 118편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바로 이분이 메시아라고 환호성을 지른 겁니다. 그 예수님이 118편 26절 말고 그 위에 22절 가서 보세요. 22절 가서 보니까 똑같은 메시아 시편에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리돌이 되었다. 아, 지금 나오잖아요. 자, 그럼 이 사람들이 성경 박사지요. 맞습니까? 그렇잖아요. 그러면 늘 가르칠 때마다 시편 118편은 메시아에 대한 말씀이다. 아, 그렇게 가르쳤잖아요, 지금까지. 맞습니까? 예. 네. 그 말씀을 이 성경 지도자들이니까 다 알고 있는 거예요. 백성들도 이미 다 알고 있어서 이분이 나귀를 타고 딱 들어오니까 시편 118편 26절을 가지고 호산나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분을 찬송할지라 일반 백성들도 지금 다 이렇게 대답을 했단 말입니다. 예수님이 바로 그 말씀을 그대로 인용하는 거예요. 여기 나온 건축자들 누구예요? 종교 지도자들. 그래서 이 종교 지도자들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종교 지도자들 갖다 버린 돌이 어떻게 모퉁이의 머리돌이 됐다. 무슨 얘기야? 가장 중심이 되는 그런 돌이 됐다고, 주춧돌이 됐다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 말씀을 하시면서 예, 예수님이 뭐라고 이야기하시냐? 건축자들이 버려야만 된다는 거예요, 메시아를. 근데 바로 너희가 바로 그 자리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성경 말씀의 대언의 기록에 따라 건축자들이 반드시 이 돌을 버려야만 된다. 바로 그 돌이 나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 거기까지만 이야기하면 괜찮겠는데 예수님이 바로 그 다음 절에 뭐라고 얘기하느냐. 누구든지 그 돌 위에 떨어진 자는 부서진다는 거예요. 알겠죠? 산산조각이 난다는 겁니다. 이 돌이 그냥 산더미 같이 큰 그 바위 위에 저 위에 꼭대기에서 떨어지면 산산조각 나지 않겠어요? 그렇죠? 그 다음에 어떤 사람이 있는데 그 돌이 뚝 떨어지면 그 사람 아주 갈아서 가루로 만들어버린다고 예수님이 이런 놀라운 말씀을 하니까 이 사람들이 얼마나 당황하겠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지 않고 하나님을 거부하는 자들에게는 예수님이 사람을 갈아서 부수는 돌, 사람을 멸망시키는 그런 돌로 온다고 성경이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이런 말씀이 이사야서 8장 14절에도 기록이 되어 있고 우리가 다니엘서 공부하면서 다니엘서 2장 45절에 45절 가서 보면 세상 맨 끝에 사람의 손으로 하지 않은 돌이 떠서 세상의 모든 왕국들을 멸하며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을 멸하는 그와 같은 그 돌, 그 돌로 하나님을 거부하는 자들에게 예수님이 임하신다고 성경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구체적으로 어떤 사람들을 부수냐. 첫째, 창조자 하나님을 거부하는 자. 이건 뭐하고 똑같은 거냐. 부모가 이렇게 있는데 당신이 나를 낳은 사람 맞습니까?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 말이에요. 그런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이게 성경 말씀에 나오는 거예요. 어떤 여자를 자기 어머니를 가리켜 당신이 나를 낳았습니까? 이렇게 하는 세대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신 거 맞습니까? 예. 개도 주인을 알아보고 고양이도 주인을 알아보고 소도 주인을 알아보고 말도 주인을 알아보잖아요. 사람이 자기를 만드신 분을 알아보지 못하는 그런 사람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이 사람은 예수님이 갈아 부순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무서운 분이에요. 저와 여러분에게 오랫동안 참으시고 사랑을 베푸시지만 끝까지 거부하게 될 때는 갈아서 부순다고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두 번째, 어떤 사람을 갈아 부수냐? 여기 있는 종교 지도자들처럼 하나님을 안다고 입으로는 계속 하나님 하나님 주님 주님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진짜 하나님이 오니까 하나님을 거부하는 사람도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이런 사람들 갈아 부순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무서운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 대개 지금 후자에 속해 있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을 안다고 이렇게 나와서 예배도 드리고 뭐 교회 다닌다고 이야기하는데 진짜 하나님을 아는가? 말로는 하는데 모르면 예수님이 갈아 부순다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 이제 요약을 하면 침례자 요한을 거부한 것은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하는 그 침례자 요한을 거부한 건 아버지 하나님을 거부한 거예요. 이제 3일, 4일 지나면 그러면 십자가에서 예수님을 죽이는 건 아들을 거부하는 거예요. 그 이후에 하나님께서 사도들의 시대를 통해서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에게 다시 한번 기회를 주세요. 그렇죠? 그때 누구를 거부해요? 성령님을 거부해서 아버지 하나님, 아들 하나님, 성령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을 이스라엘 백성이 거부한 결과 AD 70년에 성전이 다 훼파가 되고 약 100만 명의 사람들이 죽임을 당하고 살아남은 모든 사람 온 세상으로 쫓겨나가는 이와 같은 황폐한 일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실제로 역사적으로 임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도 처음에 누구에게 주어졌어요? 이스라엘 백성에게. 그래서 사도행전 1장 8절에 가서 보니까 그렇죠. 어떻게 됐어요? 너희가 증인이 되되 처음에 예루살렘에서 그 다음에 유대에서 그 다음에 사마리아에서 땅의 맨 끝까지 이렇게 된 거예요. 복음이 처음에 누구에게 주어졌어요? 이스라엘에게 주어졌어요. 듣지 않으니까 누구에게 갑니까? 사마리아 사람에게 갑니다. 그렇죠? 듣지 않으니까 마지막으로 누구에게 가요? 이 모든 사람들 제외하고 이방인들에게 복음이 전달이 되면서 유대인들은 예수님 재림하실 때까지 하나님의 계획 밖으로 밀려나는 이런 안타까운 일이 생기겠다 우리 예수님 말씀해 주셨고 그 일이 역사 그대로 예, 역사 속에서 일어나게 된 것을 우리가 이제 보게 되는 겁니다. 자, 이렇게 이야기를 해 주셨으면 침례자 요한의 사례를 들었습니다. 못 알아듣는다고 얘기할까봐 비유도 들었어요. 그래서 이번에 세 번째 성경 말씀까지 다 들어서 아주 3단 논법으로 도저히 빠져나갈 수 없도록 그렇게 만들었으면 잘못했습니다 하고 돌이켜야 이게 사람이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근데 19절 가서 보니까 어떻게 돼 있나 한번 봅시다. 수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그분께서 자기들을 치려고 이 비유를 말씀하신 줄 깨닫고 바로 그 시각에 그분께 손을 대려 하였으나 백성을 두려워하더라. 이렇게 돼 있어요. 깨달았다 그러잖아요. 다 알아들었다 그러지 않습니까? 알아들었으면 어떻게 나와야 돼요? 잘못했습니다 하고 고백을 하고 하나님 앞에 나와야 되는데 그게 아니에요. 고치려 들지 않고 오히려 어떻게 해요? 주님을 잡아서 죽이려고 그랬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고는 결국 3일 있다가 여기 포도원 밖으로 내쫓아 그 아들을 죽인 것처럼 이 종교 지도자들이 합작을 해서 예수님을 영문 밖으로 내쫓아서 죽이는 이런 악한 일을 실제로 수행을 했다고 성경이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걸 보면서 명심해야 될 게 있어요. 그것은 뭐냐? 하나님이 우리에게 진리의 빛을 요만큼을 주십니다. 그 진리의 빛을 받고 그렇죠 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제가 더 살겠습니다. 그럼 하나님이 진리의 빛을 더 많이 주세요. 그렇죠? 그리고 더 많이 이렇게 주셔서 결국 구원에 이르고 구원에 이른 이후에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이르는 그와 같은 놀라운 하나님의 말씀의 계시를 우리에게 넘치도록 부어주신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런 빛이 요한복음 1장에 가서 보시면 이 예수님이 세상에 들어온 모든 사람에게 하나도 남김없이 다 빛을 준다 그랬어요. 하나님을 알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신다 그랬어요. 근데 그 빛을 이렇게 보고도 거기에 반응하지 않고 그 빛에 대항하는 그런 일을 하면 하나님이 더 이상 진리를 계시하지 않는다고 성경이 이야기해요. 왜 그래요? 그 하나마나 예수님 말씀의 표현대로 이야기하면 돼지 앞에 진주를 자꾸 던져봐야 돼지가 진주가 뭔지 어떻게 합니까? 그 예수님 뭐라 그래요? 던지지 말라 그러잖아요. 진주는 알아보는 사람에게 그 진주가 가치가 있는 거지 아무리 그걸 해봐야 돼지가 진주가 뭐가 필요가 있어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리가 들어오면 즉각 진리의 말씀에 반응을 하면서 제가 부족한 게 이게 있습니다. 제가 잘못한 게 이게 있습니다. 제가 부족하게 섬긴 게 이게 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제가 더 잘해보겠습니다 하고 좋은 사람이 되는 방향으로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쪽으로 자꾸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고 개인도 마찬가지고 이렇게 나가면 나갈수록 계속해서 좋은 사람 좋은 교회가 되는 건데 빛을 하나님이 비춰주시는데도 계속해서 버팅이고 안 한다고 하면 거기서 스탑이 되는 거다. 성경이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온 창조 세상 보여주지 않았습니까? 수많은 이 해와 달과 별도 하나님 보여주지 않았어요? 이게 질서 있게 돌아가지 않습니까? 우리 안에 들어있는 이런 모든 세포가 하나라도 망가지게 되면 불구자가 되는데 그렇잖아요. 이런 거 하나도 틀리지 않고 다 규칙적으로 돌아가도록 하나님이 만들어주셨어요. 돌덩어리에서 이게 나왔다. 이거 엄청난 믿음의 소유자죠. 그렇죠. 돌덩어리에서 시간이 지나니까 사람이 된다. 그렇게 큰 믿음이 어디 있습니까? 이 세상에. 이런 믿음을 가지고 살면 그러면 예수님이 직접 갈아서 부수겠다고 성경이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더 이상 거부하면 하나님께서 진리를 주지 않는다. 그래서 죄를 짓고도 우리 마음에 있는 성령님께서 이게 죄니까 죄를 고백하고 그리고 내게로 나와야 된다 하고 자꾸 이렇게 마음을 부드럽게 하라고 찔러서 이렇게 자꾸 주는데도 불구하고 아닙니다, 아닙니다, 아닙니다 하면 그러면 마음이 강팍하게 된다는 거예요. 딱딱해진다는 거예요. 안 된다는 겁니다. 근데 누가 주로 그러냐? 성경을 많이 안다고 한 사람이 그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한 목사가 그럴 가능성이 가장 크다. 여러분 이해하시겠어요? 그래서 조심을 제가 많이 해야 됩니다. 조심을. 마지막으로 우리의 권위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하고 마치겠습니다. 자, 종교 지도자들이 가지고 있는 문제가 뭐냐? 내게는 전통이 있다는 거예요. 지금까지 1500년 동안 수많은 랍비들이 써놓은 책이 있고, 그렇죠? 이런 전통이 있고 관습이 있고 명예와 학식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하나님의 말씀 위로 두는 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위로 그걸 두니까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최종적이고 유일한 권위는 이게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유일한 말씀이 성경 말씀이 저와 여러분의 유일하고도 최종적인 권위가 돼야 돼요. 우리 교단이 이렇습니다. 아닙니다. 우리 교파가 이렇습니다. 아니에요. 우리 목사님이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아닙니다. 유명한 신학자가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아닙니다. 우리의 최종 권위는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성경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말씀이 돼야 그래야 이런 문제가 해결이 될 수 있는 겁니다. 그것이 해결이 되려면 그러면 온전하게 보존돼서 틀린 데가 하나도 없고 빠진 데가 하나도 없고 추가된 데가 하나도 없는 하나님의 완전 무결한 말씀이 이 땅에 존재해야 되는 거예요. 믿습니까 여러분? 그 믿음이 저와 여러분을 살리는 그런 믿음이고 그래서 1611년에 하나님께서 한 글자도 빠지지 않고 온전하게 보존된 하나님의 말씀, 킹제임스 성경을 우리에게 주셔서 지난 400년 동안 이 성경이 온 세상에 돌아다니며 수많은 사람들을 복음을 전파하고 수많은 사람들을 구원하는 그런 일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그 성경의 별명이 뭐냐? Authorized Version이에요. 우리는 그냥 킹제임스 성경 그러지만 미국 사람들이 가서 이 성경 부르면 이 성경은 AV다. AV가 뭐냐? Authorized Version. 그 뜻이 뭐냐? 권위를 부여받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권위는 authority 그러지 영어로 여기 authorized version 할 때 author가 있잖아요. 다시 말씀드려 저자가 직접 권위를 부여했다는 거예요. 누가 그걸 가르쳐줬냐? 사람들이 한 번도 한 적 없어요. 이 킹제임스 성경이 세상에 나가서 퍼지게 될 때 사람들이 이걸 읽어보니까 야 하나님의 말씀이구나, 하나님이 이거에게 권위를 줬으니까 이런 말씀이 나오지, 이게 어떻게 이런 말씀이 나올 수가 있냐. 한 번도 여러분 이 말씀은 한 번도 개정이나 교정이 된 적이 없어요. 1611년 나온 그대로 지금 이 시간 우리 손에 있는 겁니다. 왜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권위를 부여하셨기 때문에 authorized version으로 지금 이 시간까지 이 성경이 우리에게 남아있는 거예요. 이렇게 믿는 자들에게는 그 동일한 사람을 부수는 그 동일한 돌이 어떤 돌이 되냐? 베드로전서 2장 말씀 제가 읽어드리고 마치겠습니다. 2장 6절 보겠습니다. 그런즉 성경 기록에도 보라 내가 선택한 보배로운 으뜸 모퉁이 돌을 시온에 두노니 그를 믿는 자는 당황하지 아니하자 하시는 말씀이 들어있느니라. 그러므로 그분께서 믿는 너에게는 보배로우시나, 그렇죠, 우리에게는 보석이 된다는 거예요. 그분이 불순종하는 자들에게는 건축자들이 거부한 그 돌이 되셨느니라. 바로 그 돌이 모퉁이의 머리돌이 되고, 우리에게는 모퉁이의 머리돌이 되고, 그렇죠, 이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걸림돌과 실족하게 하는 그런 반석이 되되 순종하지 아니하여 말씀에 걸려 넘어지는 자들에게 그리 되었나니 그들은 또한 그렇게 되도록 정하여졌느니라. 동일한 돌이 그 돌에 순종하고 나오는 자들에게는 보석이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 동일한 돌이 그 말씀에 불순종하는 자들에게는 그들을 갈아버리는 이 걸림돌과 실족하게 하는 반석이 된다고 성경이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시는 겁니다. 이런 말씀들을 저와 여러분이 기억하시면서 우리 주 예수님만이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사람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보내신 유일한 구원자이심을 여러분이 믿는가 오늘 아침에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버지를 거부하면 아들을 거부하게 되고 아들을 거부하면 성령님을 거부하게 되고 이렇게 삼위일체 하나님을 거부하게 되면 예수님이 갈아버리는 그런 악한 형벌이 임한다고 성경이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바라기는 오늘 설교를 마치면서 우리 모두에게는 우리 예수님이 우리를 아름답게 장식해주는 아름다운 보석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